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형벌의 삶이 있는데 그것의 결정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주의 복음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결정된다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주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형벌을 받게 된다 얘기하는 거죠. 사실 처음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형벌 받을 자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복음에 순종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놀랍지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형벌에서 제외되었어요. 영원한 형벌에서 제외되었고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게 되었어요. 이 거룩한 기쁨,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임합니까? 복음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평강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힘들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어려워요. 문제가 있어요. 삶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내 안에 평강이 많은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내 안에 그 평강이 가득해서 그냥 감당할 수 있고 그냥 기쁘고 그냥 다 감사하고 있어요.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결과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모습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 뭐냐?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일어나는 현상,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그 평강이 주장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음은 한마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중요합니까? 자기 생명이 중요합니까? 헷갈리죠? 자기 생명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을 포기해서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요? 자기의 생명이 귀한 줄 몰라서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하고 보니 내 생명보다 귀하다 얘기하는 거죠. 요즘 복음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 교회는 싫어합니다. 그저 잘된다, 축복받는다, 형통하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교인들은 좋아합니다. 그걸 복음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냥 복음을 이야기하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강단에서조차도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약화된 거예요. 안타깝죠. 복음은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바울이 처음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그의 고백과 같이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얘기합니다. 바울의 능력은 복음으로부터 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능력 있게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능력 있게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그 능력은 복음으로부터 왔어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지심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이 모두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 이 모두가 다 나를 위하는 것.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하여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믿어질 때 우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즉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완성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는 이유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고뇌를 합니다. 고뇌를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뇌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리된 복음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곧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그렇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즉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참 그 어느 때보다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도 그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제 안에 충만하게 있어서 어제도 세미나를 제가 다녀왔는데 저가 갈 때마다 우리 김종욱 교수님 늘 같이 가요. 늘 기쁨으로 가냐고 제가 늘 확인하죠. 기쁨으로 가냐 어쩔 수 없이 가냐. 그러면 늘 기쁨으로 간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속마음은. 한번 나중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나중에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너무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늘 피곤을 무릅쓰고 가서 해오는데 어제도 아침에 일찍 신방을 다녀오고 그리고 또 세미나를 갔습니다. 목회자 로드맵 세미나인데 목회자 로드맵 세미나는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의 탁월한 목회자, 탁월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아주 열강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서울 3.1교회 송태근 목사님, 교인들이 2만 5천 명이 됩니다. 그 송태근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의 액기스를 다 쏟아놓고 가셨어요. 그걸 아주 쪽쪽 빨아먹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놀랬어요.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 듣는 내내 제가 김종국 전사님 얼굴을 몇 번씩 쳐다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어제 나누었던 본문이 어제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본문하고 같았습니다. 강의 내용이 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강의 내용 그 내용이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서 서로를 보면서 서로를 놀라는 거예요. 와,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요, 와, 성령 하나님은 너무도 놀랍다. 일치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야, 어쩜 저렇게 확실할까. 저 서울에 계신 3.1교회 송태근 목사님 처음 배웠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본문도 똑같았고 내용 강의 내용도 똑같았어요. 와, 제가 어제 깜짝깜짝 놀랐어요. 물론 강의 내용은 조금 질이 높아요. 저는 조금 낮고요. 예. 그 정도 차이는 있어도 내용의 주제와 흐름은 똑같았어요. 너무도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또 다시 뽑아서 이야기하셨냐면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4장 6절 함께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얘기합니다. 바울이 직감했던 것 같아요. 뭘 직감했느냐면 두 번째 옥에 갇히게 되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자기의 생명의 날이 다 됐다. 이제 더 이상 이 감옥에서 나갈 일은 없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야기하지요. 뭐냐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먼저 여기서 전제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위하여 드려진 제물과 같이 마치 자신이 이제를 제사를 완전히 이제 드려지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올려진 그 제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부어지고라고 하죠. 부어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사가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제물이 올려드리고 올려지고 그리고 제사의 행위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종료가 되느냐면 마지막 제사장이 저 뒤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아주 맑은 물을 가지고 들어오지요. 들어와서 제물에 물을 이렇게 부어요. 물을 이렇게 쫙 부어지는 그 순간에 그 제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어지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라는 거예요. 드려진 제물로서 역할을 다한 것, 그 다한 상태를 가리켜서 부어지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얘기하잖아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언제나 죽음을 자신의 곁에 두고 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마음이 바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지요. 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드려진제물로서모든역할을다마치고그리고오늘이야기한것처럼오늘이마지막인것처럼그려지는자신을고백하는그상태너무도귀하죠여러분제이바울의마음을기도문으로한번표현해보면이렇습니다오하나님감사합니다헐벗고추리고매맞고오해를뒤집어쓰고주께서택하신주의백성을위해서복음의횃불을들고여기까지달려왔구니전제와같았습니다이제제물이되어여기드려집니다받아주옵소서너무도멋있고아름다운삶아닙니까저도꿈꿔봅니다바울이복음에완전히사로잡혀복음으로살다가복음으로마치기를원했던것처럼저도복음으로살다가복음으로제생이마감되어지기를간절히원합니다하나님을사랑하여하나님이기뻐하시는일을위하여나의모든것을전제와같이쏟아붓다가탈진하여행복하게순교하듯저는하나님앞에가고싶습니다여러분복음으로살다가그복음위에부어지는하나님의능력을체험하고그능력으로새로운사도행전의역사를써내려가는저와여러분들되시기를주의이름으로축복합니다오늘본문의7절에보면요환난을받는너희에게는우리와함께안식으로갚는것이하나님의공이시니주예수께서자기의능력의천사들과함께하늘로부터불꽃가운데나타나실때에얘기합니다여기말씀에보면주요한것은우리와함께안식으로갚으시는것이하나님의공의신이가지요이것이하나님의성품이잖아요얼마전하나님의공의에대해서묵상을하는데하나님께서제게이런깨달음을주셨어요들어보세요어디서또못들어요예이런깨달음을주셨는데한번들어보세요하나님은우리가몸을드리면건강을주시고마음을드리면평안을주시고기도를드리면응답하시고찬송을드리면희락을주시고시간을드리면영생을주신다할렐루야할렐루야너무귀하지않아요이런묵상또누가하겠어요 다시한번들어보세요너무귀해요너무귀해요한번들어보세요하나님은우리가몸을드리면건강을주시고마음을드리면평안을주시고기도를드리면응답을주시고찬송을드리면희락을주시고시간을드리면영생을주신다할렐루야우리는제한된것을드려요지극히제한된것지극히작은것을드려요그런데하나님은요영원한것을주셔요하나님은요더큰것을주셔요놀랍지않으세요저는이것이하나님의공이라고생각해요우리의공의는하나를주면하나를받아야우리의공이에요그런데하나님의공의는요우리가작은것을드리지만하나님은엄청난것을주셔요우리는시간이라고하는제한된것을드리지만하나님은영생이라는큰기쁨을주시더라고요이런내용이다른거지요퀄리티가다른거잖아요우린되게하나님을공짜만좋아하시는하나님으로오해하는경우가있어요그렇지않아요그렇지않아요주를위하여포기한사람은주를위하여내려놔본사람은하나님이채워주시는은혜를경험하게되는거예요한번도주를위하여포기하지않은사람은한번도주를위하여내려놓지못한사람은하나님이채워주시는은혜를경험할기회가없어요그런데내가주의복음을위하여살기위하여내가복음을위하여헌신하기위하여내려놔본사람은포기해본사람은하나님의채우시는은혜를경험하고산단말이에요저는왜이새벽에이렇게어려운복음의이야기를계속하느냐면우리사랑하는양정교회모든성도들한사람도예외없이이복음의기쁨을다누리고살아가기를바라는마음에서있습니다또오늘본문7절에두번째이야기하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랍니다. 자, 이 짧은 구절에 보면 능력, 천사, 하늘, 불꽃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자, 이런 단어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셨어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것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속제물이 된다? 가능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 정결케 하고 사단의 권세를 파괴하며 세상을 치유하고 가난과 어려움과 사악함, 거짓된 것들을 다 몰아내고 고통과 괴로움, 싸움과 질고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결박하는 권세,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능력이죠. 우리가 흉내나 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흉내를 못 내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수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열망들이 땅 위에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